이제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진짜 하나님 떠난 죄, 원죄죠.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 즉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 힘, 내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그 죄. 예. 하나님 떠난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고 이런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셨지만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막 살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나 중심으로 막 사는 죄 드러날 때 인정만 잘 하십시오. 하나님, 아 진짜 육신이 어쩔 수가 없네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네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냥 내 생각, 내 육신이 그냥 이끄는 대로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옆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까지도 아프네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피로 이런 나를 용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한 거는 기억도 안 한다 그러셨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안아주시고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 붙들면 성령께서 새롭게 우리를 뭐 하셔요?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셔요. 이것만 딱 붙잡으십시오. 사람 문제가요. 돈 문제인 것 같지만 돈 문제 아닙니다. 돈이 왜 문제가 돼요? 돈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맞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안 믿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채우신다는 걸 잊어버려서 문제지 돈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누리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차고도 넘치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 확인하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하고 여긴 광야인데 빈들인데 어디서 그런 떡을 구합니까? 그죠? 돈 문제, 육신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희들에게 얼마나 있냐? 아니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누구 코에 갖다 붙입니까 예수님? 그래 가져와라. 가져와라.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모자란 말도 안 되는 그걸 갖다가 딱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줘라. 어땠어요? 배불리 먹고 남아가지고 버리려는 걸 버리지 말고 바구니에 남았잖아요. 12바구니에 남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돈이요? 하나님이 주셔요. 경제요? 하나님 문 여시면 채우셔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회를 맞이했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 반도체, 삼성과 SK가 만드는 반도체가요, 완전 21세기의 쌀이고 기름이에요. 지금 전기차, 로봇, AI, 스마트폰, 모든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는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차도 못 만들고, 로봇도 못 만들고, 컴퓨터, 스마트폰, 그 무엇도 안 돌아가요. 지금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주는 반도체가 없어서 무기를 잘 못 만들어요. 무기를. 무기를 만들려면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 삼성 SK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어요. 왜? 미국이 한국 보고 팔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한 해 그냥 어마어마한 반도체를 팔고 있어요. 그동안 뭐 천억 달러 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수출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당분간 5년에서 10년은 끄떡도 없을 만큼 한국이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까?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봐요. 정말 영혼구원 전도와 선교하라고. 네.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완전히 전 세계에 큰 영향력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문화, 기술, 경제 하나님 다 주셨어요. 진짜 우리는 이제 돈 걱정하고 먹고 살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과 천군이 일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만 잘해도 정말 우리 후대들도 걱정할 게 없어요.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를 놓고 전도를 놓고 정말 힘을 썼을 때 하나님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미국이 지금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슈퍼 강국으로서 지금도 큰 소리를 치게 하셔요. 정말 영국 교회가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고 미국 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고 그들이 정말 알뜰살뜰 헌금하고 헌신해서 그들 가운데 의사가 와서 우리나라의 병원을 세우고 교사가 와서 영어와 진짜 신문묘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한국이 100년 만에 이렇게 기반을 닦고 지금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한국은 이제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막 민주당, 뭐 국민의힘 싸울 것도 없어요. 뭐 얼마나들 잘한다고 왜들 그렇게 싸워요? 싸울 것도 없어요. 진짜 이제 전 세계를 돕고 특별히 많은 민족, 많은 족속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자꾸 개방하면 돼요. 개방. 다민족들, 많은 엘리트들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들이 또 본국에 돌아가서 사업하고 헌신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것만 놓고 우리가 그 걱정만 해도 그것 놓고 우리가 집중만 해도 진짜 우리 살기가 바빠요. 남은 인생 진짜 우리는 그거에 걸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싸워요. 뭐가 맞았네 틀렸네 누가 잘했네 못했네 그거 갖고 싸워요. 요즘 그 뭡니까 얼마 전에 저 뭡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을 놓고 뭐 탱크데이 그거 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난리가 한번 난 적 있잖아요. 그 광주의 아픔을 조롱거리로 만드냐. 하필이면 왜 그날 탱크데이라는 이름을 왜 갖다 붙이냐. 그래가지고서 막 정치권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누가 흉내냈냐? 고등학생들이 흉내를 냈어요. 고등학생들이 광주일고라는 야구팀과 배재고등학교라는 야구팀이 경기를 하다가 이 서울에 있는 배재고 학생들이 그 광주에 대한 아픔을 건드렸어요. 야, 우리 스타벅스 가야지. 야, 뭐 탱크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광주의 학생들이 어땠겠어요? 열받았겠죠.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할아버지가 겪은 아픔을 니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조롱해? 아마 광주 일고 학생들의 심리를 건드려서 제대로 경기를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잘못한 거 맞아요. 진짜 야단도 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6개월 동안 그 야구팀, 서울에 있는 그 야구팀이 6개월 동안 경기 출전 금지 내렸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어른들이. 애들은 어른들이 한 걸 보고 흉내 낸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혼난 사람이 없어요. 그 스타벅스 그거 맡은 회장이 사과 한번 하고 머리 숙이고 재교육시키겠다. 그리고 끝났어요. 제대로 뭐 벌 받고 뭐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누가 혼나요? 애들이 혼나요. 6개월 동안 경기를 못 뛰면 어떻게 되냐? 그 고등학교 애들 중에 3학년생들은 대학도 가야 되고 프로야구 팀에도 가야 되는데 6개월간 경기를 못 뛰면 뽑아주지를 않아요. 좋은 성적이 나와야 너 실력 좋구나, 너 컨디션 좋구나 하고 대학에도 뽑아주고 프로야구 팀에도 가는데 걔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졸업을 하고도 이제 못 가요. 너무 잔인하다 이거죠. 정작 야단 맞고 혼나야 될 사람들은 어른인데 진짜 혼난 건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진짜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용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서로 잘못하면 그냥 뜯어먹어요. 잘못하면 그냥 잡아먹어요. 실수하면 그 사람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누가 올라가요? 자기가 올라가요. 예.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가정은 그래서는 안 돼요. 남편한테 요즘 당하고 있는데 남편이 뭘 계속 뭐라고 그러는데 뭐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근데 남편이 큰 실수를 했다. 오, 잘 됐어. 잘 됐어. 그동안 내가 너한테 받은 거 10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진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실수해요. 잘못해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후회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또 해요. 안 그러는 사람 없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뉘우치는데 그러고도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뭐 하셔요? 용서하셔요. 그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뭐 받아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켜가지고 잡힌 여인이 나오죠. 예. 사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딱 걸렸어요. 뭐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옷이 벗겨진 채로 제대로 옷도 못 갖추어 입은 채로 끌려왔을 거예요. 왜? 그게 증거니까. 근데 이 여자를 왜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는 예수님 앞으로 왜 끌고 왔어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병자와 귀신을 내쫓으니까 인기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누구 인기가 떨어져요? 대제사장과 말씀 가르치던 서기관들이 인기가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실수하게 만들어서 예수님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지금 이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를 통해 올바른 일을 바로잡을 정의를 바로잡으려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자가 변명도 할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 요즘 소요리 시간에 배웠는데 십계명 중에 자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욕하거나 부모님을 때리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그 사람도 뭐 해야 된다? 피를 흘렸은 즉 그 사람도 죽어야 한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것도 뭐 다른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또는 자기 뭐 아버지와 자기 뭐 뭡니까? 장모와 자기 형제와 간음을 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돌로 맞아 죽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는 무슨 운명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에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필이면 끌려온 게 누구 앞이다? 예수님 앞이다. 이게 진짜 큰 은혜요? 큰 응답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제사장 앞에 끌려갔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서기관 앞에 끌려갔으면 뭣들 하냐? 돌로 쳐서 뭐 해라? 죽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끌려갔다는 사실. 이게 기회가 되고 이게 진짜 구원받는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자, 왜 구원을 받습니까? 자, 첫째로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떠나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 문제를 뭐하러? 해결하러 오셨어요. 해결하러. 그래서 진짜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평상시에 사랑을 강조하던데 당신 말대로 이 여자를 살려줘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예수님도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평상시 당신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대답을 안 하고 글씨만 쓰고 있어. 왜? 할 말이 없으세요? 왜?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앉았다 일어나셔서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글씨 쓰셔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저런 년은 죽여야 돼. 어디서 이러던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갚으래요. 왜요? 자기도 뭐가 있으니까.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 막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여자 돌로 쳐 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너희들은 죄 없어?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어? 너희들이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있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벌써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맞다. 나는 간음까지는 안 했지만 난 저런 짓까지는 안 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많지 싶으니까 돌을 버려두고 갑니다. 진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용서받을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뭐 할 뿐이에요? 나을 뿐이에요. 즉 세상 사람보다 조금 우리는 나을 뿐이에요. 막 사는 사람보다 조금 나을 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제사장으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뻔히 아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뭐하기보다 저게 누구 모습이다? 저게 내 모습이다. 한 번 더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음성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미울 때 너무 짜증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똑같네요. 저도 예수 십자가 없었다면 저도 하나님 배신하고 저도 세상 따라갈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부터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뭐 내가 먼저 용서받고 내 앞에 속 썩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두 돌을 버려두고 떠나간 후에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셔요. 그들이 아닌 게 아니라 다 떠나가니까 여자가 주여 없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돌로 쳐서 뭐 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심판할, 예수님은 정죄할, 예수님은 돌을 쳐서 던져서 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그 여자에게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죄값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는 안 돼요. 죄값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근데 간음죄에 대한 죄값은 뭐다? 손 들고 벌 쓰는 거예요? 감옥에 뭐 몇 달 살다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죄값은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 그 죄값을 누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짜 그 은혜. 예수님이 용서해 줄 때는, 예수님이 정죄를 안 할 때는 그 죄값을 대신 뭐 해야 돼요? 뒤집어 써야 돼요. 그 피값, 그 죽음의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내가 치르겠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를 칠 수 있고 또 쳐야 돼요. 그래야 공의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뭐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죽게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질 않고 이 여자를 뭐 했다는 사실? 이 여자를 대신에 당신이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에 온 머리가 찔리고 온 몸이 진짜 뭐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심판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못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심판하고 정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태어나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그 기쁨을 모르니까 육신의 즐거움, 정말 육신의 만족 그걸 위해 살다가 남편으로 안 채워지니까 결국 다른 남자에게 하나님 떠난 불안함, 하나님을 잃어버린 외로움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채우고 시집을 가서 남편을 만났는데도 하나님 떠난 그 외로움과 그 불안함을 남편이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시집을 다섯 번 갔다가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 만났는데도 안 되잖아요. 진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을 때 부부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사랑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공함을 남편에게 기대했는데 안 채워져요. 못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안 채워지기 때문에 짓는 모든 죄는 모든 욕심은 결국 누가 담당해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담당할 테니 내가 담당할 거고 나는 너를 뭐 하겠다? 정죄하지 않고 난 너를 용서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뭔 선행을 했어요? 이 여인이 뭘 잘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가 선행을 쌓고 자비와 공덕을 쌓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더 악하고 하나님 떠난 죄와 하나님 떠남으로 오는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다가 더 큰 죄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그 원인을 아시기에 아들 예수로 일단 죄값을 끝내놓고 죄값을 끝낸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이 외로움, 이 불안함, 이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힘입을 때 그때 모든 게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 이 여자에게 진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너의 원인을 안다. 네가 왜 이렇게 외롭게 살며 더럽게 살며 죽는 줄도 알면서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인데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산다는 걸 내가 이해한다. 안다. 너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하겠다. 그러고서 주님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끝내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참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말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끝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예수 속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 왜? 죄값이 예수 안에서 끝났으니까. 정말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 속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용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셔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셔요. 용서는요, 어쩔 수 없다. 그냥 죄 져라. 그거는 아니에요. 용서는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에요. 용서는 새로운 출발을 명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네가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님 만났고, 이제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천사가 도와주는 힘을 네가 받는 자니까 그걸 누림으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근본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힘입으라 그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돼요. 내 성질도 있고 내 육신의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습관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괴롭고 아, 나 왜 자꾸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게 안 고쳐지지? 절대적으로 누구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점점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뭐 된다고요? 성화, 거룩함, 뭐가 이루어진다? 변화가 이루어진다. 아유, 우리 집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아유, 우리 권사님, 아유, 진짜 삶이 점점 달라지시네요. 아유,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이렇게 달라져? 무섭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고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나를 맡겨드리고 성령을 힘있게, 진짜 힘입는 충만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한 번에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어요. 날마다 용서받아가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예수 피로 발을 씻어가면서 성령님 진짜 내 생각 내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바꿔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안 좋은 습관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몸을 주장해 주세요.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해? 제가 아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너 한 번만 더 하면 죽어. 너 또 그러면 죽어.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용서를 해놨는데 너 또 그럼 죽어. 그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 피로 덮으시고 부활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각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통해 막을 거는 막고 진짜 열릴 것은 열리게 하옵소서.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 기도로, 누구를 만나면 그 기도로, 어디 일하러 가도 그 기도로, 어느 현장에 가도 정말 하나님을 힘입는 기도를 매일 하시다 보면 누구 앞에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누구 힘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삶이 자꾸 자리를 잡게 돼요. 그만큼 달라져요. 깨달은 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맡겨드린 만큼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럴 때 누가 영광 받으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진짜 복음이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기억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유, 난 어쩔 수 없네. 나 같은 게 뭐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나를 달리 보십시오. 그래, 나 연약하고 승질도 급하지만 아니다. 나 어제와 다르다. 오늘 나는 또 나를 주님께 맡겼다. 난 오늘도 나를 성령님께 맡겼다. 성령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정말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달라져요. 가정이. 그리고 인생을 사는 방향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은 진짜 제사장 앞에 갔으면 죽었을 텐데 예수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달라졌죠. 첫째, 죽어야 될 여인이었는데 살아남게 됐어요. 생명을 얻게 됐죠. 두 번째, 정죄와 심판이 아닌 용서를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실 거니까 용서받으셨어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이제 죄 짓는 삶이 아닌 새로운 삶,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진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 성화시키려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그걸 누리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또 부지런히 전도와 선교에 힘쓰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용서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 예수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 부활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진정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기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